Hi there. I'm on my way, I'm making it. I've got to make it show, yeah. So much larger than life.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라는 말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금은 반짝이는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역발상에도 비슷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역발상을 하라는 말은 역발상도 하라는 의미이지 역발상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든 주식 무너지랴 1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지만 재미없는 얘기해 주시는 포카라 선생님과 실례 안 가는 목소리 샹우차이님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뭐 두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다행히 뭐 그 좀 중소형주, 우량주 위주로 시장이 좀 올라가서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지난 두 주간 뭐 업황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명백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 넘게 지금 오늘이 27일?
26일이요.
26일.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3천억 넘게 샀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에서 그 3천억을 샀다는 거는 코스피에서 3조 정도 산 효과예요. 왜냐면은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한 110조, 코스피 시가총액이 11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시장 볼륨 사이즈로 볼 때는 네.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한 5조 정도를 한 6개월 만에 샀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코스닥에서 3천억 정도 샀다는 얘기는 3조 샀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많이 산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네, 네. 산 종목들이 대부분이 중소형 우량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코스닥에 사실 잡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걸 빼고 우량주를 거의 싹쓸이 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 부분이 좀 특색이고 단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뉴욕 증시가 한 2% 폭락했거든요.
네.
그 2012년 이후에 지금 최대 폭락인데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그 환율이 급등하면서
네.
신흥시장 쪽으로 그 지금 환율이 다 오르거든요. 신흥시장, 네. 신흥국가들이 브라질, 터키, 남아공,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데 그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어요. 중국의 PMI 지수도 좀 안 좋게 나왔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악재로 해서 일단은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월요일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싹쓸이한 것 치고는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 지금 20선인데
네.
그래도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한 4% 정도 올랐고
네.
코스피는 거꾸로 한 3%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는 7% 정도 이런 격차가 있는데 그래도 꽤 오른 편이고 그 전에 작년에 그 지수 고점, 네. 코스닥 지수 고점 560, 네. 네. 그거에는 못 미치죠 아직. 못
그러니까
미치죠.
구성 종목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 그 종합 주가 지수 차트를 놓고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그 하락 조정 국면을 보여주는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수를 놓고 볼 때 코스닥에 움직인 종목이 지수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다라기보다는 포카라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소형주, 그러니까 네. 코스닥 내에서도 중소형 우량주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지수하고 연관성은 그러니까 지수를 놓고 본다면 크게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연관성이 네. 별로 없었군요.
네.
그 사연이 안 왔어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없는데
점점 사연이 오는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원래 그런 거죠,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건데 공부는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흥남을 해드릴게요. 자, 그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메일 주소 소개해 주시죠.
예, 공든@gmail.com이고요. gongdon@gmail.com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송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이 거의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사연 보내시면 거의 상담 들어갑니다. 뭐 그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담해 드리니까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무슨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지금 연초에 그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쪽 그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분야의 그 산업이 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 요 책을 한번 같이 한번 다뤄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시발점은 정부에서 정책 그 적극적인 정책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라고 표방하고 있죠?
신정부가 2013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미래 성장 산업을 이제 키우는 산업에서 보건 산업을 가장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가장 최근에는 그 1월 6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보건 의료 산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의료 그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현재 지금 그 아이 그 뭐죠? 유헬스케어라고 그래 가지고
네.
IT하고 융합된 그 의료 서비스 네. 이런 쪽들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그 코스닥 필두를 해 가지고 정말 우량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료 기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네. 그런 종목들이 더군다나 이제 그 실적까지 수반이 되면서
네.
현재 시장에서 아주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원격 의료나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가치 판단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그 의료 원격 의료 진료.
예, 예, 예.
그거는 아직 그 의사들이 반대해가지고
법이 통과가 되지는 않은
거죠.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이쪽 부분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네. 고령화하고 연결이 돼요. 그 지금 네.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표가 노인들 표가 좀 많으니까
네.
여기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키워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이쪽 부분을 발전시켜야만 그 의료 보험 이쪽에서 지금 건보 재정 이런 게 안 좋잖아요.
네.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어떤 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게 사실은 좀 그 예방 쪽, 이런
예.
쪽으로 좀 이제 많이 저기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죠. 우리가 의료 서비스라는 게 과거에는 병이 나면 그걸 치료하는 상황이었다가
네.
이제는 사전 예방으로 갔었죠. 그래서 네. 이제 전 국민들이 나이에 따라서 그 건강 검진을 받도록 돼 있었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안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단 관련해서 이제 주가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의료 이쪽 관련해서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모바일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융합이 IT하고 의료하고 융합이 되는 지금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원격 의료라든지
네.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혈당을 측정 이제 혈당 그런 관리를 한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또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웨어러블로 해가지고. 네. 헬스케어 관련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자기 몸을 체크하는 그런
네.
사람이 뜨고 있는 그런 거 볼 때 앞으로 이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모바일 시대에 이게 진전될수록 이쪽 분야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관련 그다음 바이오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굉장히 알토랑 같은 기업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글로벌 메이저에 비해서는 형편없어요. 규모는.
네, 네, 네.
그렇지만 굉장히 강소기업이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회사들이 수두룩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이 있고 가격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기업체들이 우리나라의 그 이런 기업들의 소싱을 합니다. 네. 그래서 OEM으로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뭐 하는 회사죠?
아이센스가 이제 혈당 측정 회사인데 네. 조그만 했어요. 회사는 네. 이제 상장을 작년에 했고 네. 그런데 이 외국 회사들이 이 제품을 좀 많이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뉴질랜드나 팔로우를 뚫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진단 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뜨는데 실제로 시장 점유율은 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네.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메이저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지만 네. 앞으로 시장은 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글로벌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만 차지해도 네. 이 회사의 매출은 굉장히 크게 뜨거든요.
네. 그 바이오 헬스케어 저 의료기기 쪽 섹터를 네. 지켜본다 그러면 그 사실은 어디든 어느 섹터든 모든 기업이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오르는 경우가 예, 있지만 예, 예. 그러면 어느 쪽 부분을 주로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이제 의료 기기를 저는 좀 몇 가지 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를 들어 갖고 뷰웍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의료 기기에서도 엑스레이의 일부 부품이거든요. 네네. 그 부품을 전 세계에서 네 군데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네. 상당히 기술력 있는 FPDR이라고 네. 그런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안경을 대체할 수 있는 컨택트 렌즈, 네. 그럼 원데이 렌즈라든지 뭐 이런 렌즈 분야에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나 제가 좀 보는 게 진단칩 있죠. 네. 네. 진단칩 쪽이 좀 강해요. 네. 액세스바이오는 말라리아 진단, 네. 아이센스, 그다음에 시젠 네.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익률이 높고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 어떤 진단칩,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회사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그런 기업들은 사실 예. 딱히 바이오 헬스케어에 포함돼서 성장한다기보단 원래부터 그냥 좋은 기업 아닌가요?
아 그렇긴 그렇죠. 하죠. 그렇긴 네. 한데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바이오 헬스라고 해서도 모든 산업이나 제약이나 네. 범 이렇게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네. 유독 이쪽 분야에 조금 그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네. 있으면서 또 세계적인 흐름이 이 수요가 좀 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 그 고령화가 우리 네. 못지 않거든요.
네.
지금
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본도 마찬가지만 일본은 이미 진행이 됐고 네. 그러면은 중국 시장의 그 고령화 테마가 뭐냐 이거죠. 네. 네. 그럼 예를 들어갖고 중국의 수요가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그 이런 그 치과 임플란트 수요도 많거든요. 네. 중국 시장에
안경 같은 휴비츠도 그렇고
그렇죠. 네. 휴비츠, 인터로조, 그다음에 뷰옥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많이 이제 그 건강 검진 네. 하기 위해서 찍는다. 그러면 그 엑스레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뷰옥스 수요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 제품 수요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먹고 사, 그 어떤 국민 소득이 좀 증가하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네. 수요가 갑자기 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네. 늘어나는 추세가 됐고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맞춤으로 지금 이렇게 쭉 성장해 왔다가 네. 성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이것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국내 이런 업체들이 보면 네.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네. 200억, 300억 정도 되는 거고 네. 글로벌 메이저랑 싸우기에는 뭐 포카님 말씀하셨듯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인데 네.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 수출을 한다든지 OEM 앞에 네.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다시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본다라면 네.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당연히 지금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요. 그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요 조그만 회사들이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글로벌 제약사들의 그 방침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네. 과거엔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똘똘한 회사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리매김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개발하지 않고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그 기술 제휴랄지 네. 아니면 업무 제휴랄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맺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그 글로벌 제약사는 신규로 진입하는 데 대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네.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와 그 관계를 맺으면서 전 세계로 판로를 넓히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리노공업이 올해 들어서 좀 굉장히 오르잖아요. 네. 많이 오르는데 원래 그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35% 이상을 10년 동안 유지한 아주 우량주예요. 네. 반도체에 관련되는 소켓,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갑자기 오르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 회사가 그 초음파 프로브라고 초음파 네.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네. 제품을 부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네. 그걸 지멘스가 가져가거든요. 네. 지멘스는 세계적인 의료 회사.
뭐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뭐,
다른 부분도 그런데 그 상당히 의료 기기 분야 강자인 지멘스가 초음파 프로브를 리노공업에서 가져가는데 네. 전체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돼요. 네. 그 여기가 리노가 네. 그런데. 프로모를 만든 지는 한 2년 약간 남짓 됐는데 네. 처음엔 한 20억 매출했다가 작년에 한 60억 정도 하다가 올해는 네. 한 100억 이상 넘어갈 거거든요. 네, 네. 내년에는 더 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듈화 해가지고 초음파 네. 프로브를 모듈화 해가지고 그 지금 납품할 계획이거든요. 네. 생산 능력도 확장했고 네. 그러면은 리노공업이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그 기술이 초음파 프로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또 헬스케어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네. 네. 그러면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확보하면서 고수익성에다가 네. 헬스케어 테마로 엮이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이게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봐요.
네, 네. 저도 최근에 그 리노공업 네. 2만 5천 얼마 돌파하는 그게 사실은 저도 저항선이라고 보고 그거 돌파했을 때 좀 그 매입을 했는데요.
잘하셨네요. 네네. 2만 7천 원 지금 가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을 봐야 될 게. 요새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또 그리고 국민 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네. 좀 증가 추세예요. 네. 전체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건강 기능식품들을 좀 먹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셀바이오텍 그 장 기능제 유산균으로 네, 네. 해가지고 네, 네. 하는 그거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네 프로바이오틱스 네. 프로바이오틱스도 전 세계에서 유산균 종균을 갖고 있는 게 네다섯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셀바이오텍의 기술력이 덴마크가 사실 유산균 왕국이잖아요.
네. 네
세계적으로는 그 낙농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네. 유산균이 아주 발달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1위를 하는 시장 점유율. 네. 상당히 종주국에서 네. 이 유산균 종주국에서 알아주는 네. 그런 회사가 됐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도 확장해서 네.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네. 그래서 셀바이오텍 주가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내추럴 엔드텍이라고 이게 이제 여성들의 갱년기에
네.
백수호라는 그 제품으로 해서 네. 하는데 이 회사도 굉장히 폭등을 지금 상장하자마자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 그다음 또 미국 진출 얘기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중소형주로서 저는 이제 고령화 테마로 세 개를 좀 꼽고 싶은데 네. 한스 바이오메드하고 네. 그다음에 대한약품하고 네. 그다음에 세운 메디컬 세운 메디컬 이 회사들은 그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네. 매출도 꾸준히 늘어가고 앞으로 그 상당히 빚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강소기업이고 네. 이익률이 높거든요.
네.
이런 테마가 묶여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바운드를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큰 등락에 네. 상관없이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섹터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
이제 고령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죠. 높아지고 있는 점.
그렇죠.
소득이 늘어나면서 예. 세 번째로 아까 저 차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트렌드가
예.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
외부 소싱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깔아놓은 예. 유통망을 이용해서 돈을 예. 버는 그러니까 상품 제품이 아니라 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방식 때문에 이 세 가지 트렌드 때문에 이제 세 가지 경향 때문에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 저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도 그런 트렌드에 들어가는 것들이 셀바이오텍이 네. 지금은 자체 브랜드 듀오락이라는 브랜드로 나가지만 네. 그 전에는 그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유통을 네. 좀 이용했었고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같이 병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그 인공 유방 조형물 같은 경우 네. 자기네 그 이름보다는 메디톡스하고 네. OEM을 통해서 또 납품을 하고 있고
퍼시브계를 그쪽으로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하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됐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방금 그 이피님께서 정리하신 그 세 가지에 정확히 부합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빠지는 거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를 할게요. 그 코리안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것도 상당히 강소 기업인데 그 이 저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주 특수한 그 인공 관절.
네.
그거 현대
3D까지 인공관절 만들려고
이제 인공관절을 네. 결합시키려고 네. 하는 회사고 그다음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레이저 기술로 예를 들어 점을 뺀다든지 네. 뭐 이런 황반 변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안과용 네. 이런 아주 독특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네.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되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기기가 네. 인정을 받았고 했기 네. 때문에 루트로닉 같은 것도 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강 관련해서 건강 관련 제품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 캡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거든요.
네, 서원 캡셀.
예, 그래서 서원 캡셀이 독보적인데 서원 캡셀 같은 경우도 증설을 많이 추진했고 베트남에 지금 공장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올해 많이 좋아지니까 요 기업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 캡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몇 년째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몇 년째 그냥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꾸준히 이게 꾸준히, 워낙에 압도적인 기업이다.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맞습니다. 압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네. 계속 꾸준히 오를 수밖에 네. 없고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네. 처음에 주식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지켜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원 캡셀 그리고 삼화왕관 그다음에 코리안리 이런 기업들을 지켜봤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업종을 하는 회사가 거의 그 회사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예. 지켜봤었는데
저도 삼화왕관은 좀 좋아했는데 네. 그게 매출은 그 정체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버는데 네네. 매출 자체가 이렇게 병 따개 병 마개
뚜껑
뚜껑 뚜껑 예. 왕관 같이 생겼다 그래서 네. 그런 건데 그게 그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생각처럼 오르진 않죠.
오르진 않더라고요. 이익은 되는데.
처음에 제가 그 기업들을 주목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 주식 공부를 시작하면서 망하지 않을 회사, 그러니까 독점적인 예. 지위를 갖고 예. 있는 회사들이 맞아요. 뭐가 있을까를 주목을 하다 보니까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보. 우리나라의 재보험사가 제보. 코리안리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당시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삼화왕관도 우리나라에서 병뚜껑을 저는 병뚜껑하고 병을 만드는 회사가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병뚜껑 만드는 회사가 그 회사밖에 네. 없더라고요. 그 회사를
지금은 몇 개 있어요?
네네 늘어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원 캡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식의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아주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그 네. 방법. 네.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네, 갖고 그럼요. 있는 회사들 네. 그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도 아까 얘기했던 오스템 임플란트도 좋아. 마찬가지인데 네,
독보적이죠.
임플란트 쪽에서는 독보적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경쟁자로 떠오를 뻔했던 그 다른 치과 체인을 끼고 있는 회사가 그때 문제가 생긴 걸로 판명이 되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한층 더 증명이 된 그런 그렇죠.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바이오 테마가 재밌는데 네.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식 이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어렵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들이 다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퍼가 네. 좀
일반적인 따지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그 퍼라는 것이 아무래도 오늘 이제 저희가 드래먼 얘기를 할 거다 보니까 퍼가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사실은 퍼잖아요. 그렇죠. 뭐 퍼를 그렇죠. 버려라라는 그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버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펄을 버리라는 이유는 부처를 버리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를 버리라는 건 굉장히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거지 초보자들이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펄을 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초보자들이 펄을 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그렇죠?
느끼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아 그렇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네. 드래먼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회사들이 퍼가 20에 30 되면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성장주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퍼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장을 예를 들어서 연평균 20% 30% 성장한다. 네. 그럼 퍼가 20, 30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고퍼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성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성이 30%를 유지한다. 네. 퍼가 30이다. 오케이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성장성이 20% 뚝 떨어졌다. 네. 30%에서. 네. 그럼 퍼가 30% 유지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는 성장성이 유지되는 한 상당히 그 예민하게 지켜보면서 가다가 네. 이게 성장률이 둔화된다든지 네. 이렇게 할 때는 즉각 엑싯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그게 좀 약간 저기죠.
그 네. 적정 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지난 회 방송했던 이제 피터 린치가 참고할 만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매출액이나 순이익 성장률과 퍼를 같이 보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 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20%인 회사다. 그럼 퍼를 네. 20 받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25% 성장하는데 퍼를 20 받으면 저평가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연평균 매출액이나 순이익 성장률이 퍼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퍼보다 높은 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퍼가 높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위험한 기업은 아니지 않나. 예를 들면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0%에 뭐 한 2% 정도 되는 회사인데 퍼가 5다. 이거는 퍼가 계속,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계속 그 네네. 퍼로 있어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퍼라는 거는 뭐 중요한 수치이긴 하지만 참고의 수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수치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는데 그게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나 순이익 성장률이 퍼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믿을만하다라고 예.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퍼를 줘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퍼가 30이나 40을 간다 그래도 연평균 30, 40 이상으로 50, 100%씩 성장한다 그러면 그 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래도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훼손되는 순간 즉시 팔아치워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 윌리엄 오닐이 그 말한 바에 따르면은 윌리엄 오닐은 이제 모멘텀 투자가인데. 네. 윌리엄 오닐이 뭐 기본적 가치를 완전 무시하는 투자가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어떤 EPS 모멘텀이나 네. 매출액 증가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비중을 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을 샀다면은 그때부터는 펄을 버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버블 내지는 상당히 시장이 강세로 갈 때는 퍼 네, 네. 100배짜리도 나오거든요.
네.
퍼 500배짜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그 6,000포인트 갈 때.
최근에 테슬라도 뭐 비슷했죠.
아, 그렇죠. 네. 테슬라도 뭐 100배 이상 올라갔었는데 네. 그럼 이게 10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네. 그게 뭐 어떤 시가총액 같다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시장이 미쳐버리면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주식을 조금 한 퍼 20에 샀다가 100배 갈 때 못 먹으면 그것도 좀 바보거든요. 어떤 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의 적절하게 트레이닝 스탑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가주는. 그러니까 펄을 신봉을 아예 안 해도 문제지만 또 펄을 너무 신봉을 해도
네.
큰 어떤 대박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적절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봐요.
결국 네. 주식 투자는 관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그렇죠.
퍼가 그러니까 퍼가 높은데 딴 게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PBR이 0.1인데 퍼가 100이라고 해도 그게 싸게 맥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산이 어느 순간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언제나 관점의 싸움이라 자기 관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사실은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놓고 보자고요.
네.
작년까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상당히 매출 신장률 좋았어요.
네.
삼성전자 같은 15% 이상 이렇게 유형이 신장했는데 올해는 매출 성장률이 삼성전자가 한 4% 정도.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 성장은 거의 정체. 작년보다 네. 조금 나을까?
네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딸린 삼성 현대차에 딸린
네.
그런 어떤 부품 회사들,
밴더들,
네, 네. 밴더들 이런 걸 합치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두 개 그룹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50%를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해 성장이 정체되기 때문에
네.
코스피의 어떤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코스닥의 이 방금 우리가 논의한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에는 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성장률이 20, 30%인 종목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매출도 증가하고 성장성 좋고 네. 그다음에 이익도 이익률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20% 네. 이상 ROE도 좋고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코스피하고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섹터다 해서 이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 코스피 같은 게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드라지게 매출이나 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뭔가를 찾을 때 바이오 헬스케어 말고는 거의 IT 부품주나 이런 것도 좀 정체되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볼 때는 이 분야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익 증가율이 높은 섹터를 좀 찾으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히 눈에 띄는 섹터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각계전투죠.
그렇죠.
네,
각계전투죠. 네.
그 속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쪽에 이익 증가율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보니까 그 시대 조리하고도 맞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재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여기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올 한 해 내내 어떻게 보면 이쪽 섹터들이 네.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정말 좀 지켜보시고 하셔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소싱 이런 트렌드 세 가지와 맞물려 있는 기업이 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지금 현재 매출이 나고 있고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익이 성장할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I'm so funny. 나는 주식에 빠진 것 같아.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소개할 투자자는 데이비드 드레몬입니다. 네. 역발상 투자라는 책을 쓰신 데이비드 드레몬인데 차 사장님이 드레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드레몬은 캐나다 태생이고요. 네. 법학을 공부하셨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주식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네.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역발상 투자 우리가 이제 흔히 역발상 투자 많이 얘기하는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남들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 네.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사고 고점에서 팔고 이제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드레먼은 그 속에 정말 그 역발상 투자의 기본은 심리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파를 하셨던 부분들이고요.
네.
그 심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역발상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들하고 다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네. 멋있어 보이긴 하죠.
네.
하지만 남들하고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건 엄청난 심적인 압박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급락을 할 때 네. 내가 그 속에서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네.
그 주가가 막 올라갈 때 팔고 나온다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네.
거스른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분명히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책에서는 그 다 보여주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동네 뒷산을 오르는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은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우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는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쉬운 일을 해서 결과를 내기는 쉽지만 어려운 일인 이유는 어려운 일을 해서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되는데,
거죠.
그냥 주식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객장에서 접하면 어려워야 되는데 어렵지 않고 그냥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멋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맞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남들과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또 별개 문제예요.
네.
게다가 틀렸을 경우에도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을 예로 들면 어떤 펀드 매니저가 포스코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이런 기업을 샀다가 수익률이 안 좋으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라고 평가받지만 아이센스나 셀바이오틱을 샀다 결과 안 좋으면 그 펀드 매니저가 잘못한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중소형 기업보다는 유행하는 기업,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할 수, 큰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랄프 렌저의 작지만 강, 그 랄프 렌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소형주 해가지고 10년을 고생하다가
네.
정말 펀드를 청산하라는 얘기까지 듣다가 됐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얼마나 정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두의 우리 저 이 PD님이 멘트로 역발상이 전부는 아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역발상 투자하라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뭐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역발상은 딱 두 번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항상 대중이 시세를 만드는데
네.
그 대중하고 추종을 하다가 대중하고 네. 거꾸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역발상도 언제 해야 되냐면은 주가가 많이 빠진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대중들은 막 투매를 하거든요. 네. 투매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지는데 그때 역발상론자들이 이거는 지금 현재 대중들이 계속 투매를 하고 대중들이 이렇게 쏠리는데 나는 대중들하고 맞서서 거기서는 여기 정도까지는 가치가 더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네.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한 2년 3년을 보고 그때 그 사람들의 파는 거에 역발상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 거꾸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흥분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 사람 또 역발상을 하는 거죠. 고점 징후가 보일 때 그래 이 부분까지는 적정 가격을 넘어섰으니까 나는 대중들하고는 이제 등을 돌려야겠다 하고 그때 이제 역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역발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다음에 주가가 적정 가격 이상으로 가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네.
그때 역발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역발상이 심리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네.
남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은 같이 따라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남들은 이렇게 같이 가는데 나만 동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네.
외롭고 이렇게 군중에 이렇게 파묻혀 있으면은 좀 고독 하지 않지 않나요?
네.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아까 신고 데모 네. 이슈니 이데스라고
아 그래요?
유명한 말이 있죠. 빨간 신호라도 함께만 같이 간다면 괜찮습니다라는.
그 누가 얘기했죠? 그 저
기타노 다케시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중에 쏠려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고 레밍 때처럼
네.
이렇게 행동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실적도 밋밋하고 또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심리를 이기지 못하면은 역발상 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네. 네. 그 역발상에 대해서 비유를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목욕탕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는 거죠. 근데 물이 차갑게 식으면 물을 틀어야 되는 뜨거운 물을 틀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물이 너무 뜨거우면 다시 이제 뜨거운 물을 끄고 찬물을 틀든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딱 두 순간에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 순간에는 남들이 물 안 틀고 있으면 같이 물 안 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언제쯤 내가 물을 틀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언제쯤 물을 내가 뜨거운 물을 꺼야 될 것이냐 이거를 딱 두 번 판단하는 것이 역발상의 가장 정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드래먼이
네.
사실은 이 역발상 투자를 쓰기 전에
네.
심리와 주식시장이라는 책을 먼저 출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심리의 대가예요. 한편으로는.
네, 네.
알렉산더 엘더도 심리에 관련된 책을 썼지만 이 양반도 심리가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먼저 그 책을 쓰고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드래먼의 이 역발상 투자를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이 양반이 온일처럼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네 가지 포인트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저평가된 주식을 시장에서 검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확실히 저퍼라든지 저 PBR이든지 저 PCR이라든지
네.
저 PDR
네.
이런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증을 했고
네.
또 자신의 그 펀드를 가지고 11년 동안 매매를 똑같이
네.
이론에 기반을 해서 매매를 해서 펀드에서 가장 빛나는 수익률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된 기법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양반대로 이렇게 따라 한다는 게 네. 2년, 3년을 개인 투자가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게 네. 쉽지는 않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어떤 기법이긴 해요.
많이 어려운. 네, 많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이 어려운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라면 일견 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고 네.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가 역발상 투자 계속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 시점에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흔히 이제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역발상 투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네. 주가가 폭락하면 네. 과거보다는 확실히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인식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정말 그 관심을 가지고 사자라는 네. 의문들이 그 문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드래머니 역발상 투자 그 저점에서 사는 관점에서 볼 때 네. 많이 빠진 걸 산다라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드래머니 분명히 여기서 강조한 부분들은 우량 종목이 빠졌을 때 네. 그러니까 그 광기에 의해서 우량 종목이 빠졌을 때라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우량 종목도 빠지더라도 네. 그 주식이 여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네. 2분기 정도를 볼 때 네. 영업이익이라든지 네. 매출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량 종목을 다섯 가지 여기 보는 포인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그다음에 재무 비율이 좋고 이익 증가율이 S&P 500보다 높아야 되고
높아야,
이런 식으로
높아야지.
정말 우량 종목이 시장의 광기에서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지 단순하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가 고객들 만나서 물론 저도 그랬지만 보면 단순한 그 역발상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던 게 빠지면 사는 거고 네. 올라가면 팔고 이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적정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한 두 배 정도 올랐으니까 뭐 한 50% 올랐으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역발상으로 받아들이면 시장에서 상당히 오류가 좀 많다.
사실은 그 용어가 잘못된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역발상이라고 용어를 붙여놓으니까 왠지 반대로 발상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이 책을 살펴보면 그 드래먼의 투자는 역발상 투자가 아닐까 남들과 반대로 아니에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남들과 반대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남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남들하고 따로 갈 수도 있지만 남들하고 반대로 가야 되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발상이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그 언어의 이제 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남들하고 같이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책에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꼭 옳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맞아, 나와.
그 87년에 어떤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 투자한 어떤 투자자가 이거는 너무너무 고평가돼 있고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싸다 올라갈 수가 그렇죠. 없다라고 말하진 않고 너무너무 비싸다라고 평가를 해서 87년에 다 정리를 합니다만 그 후에 광기 때문에 올랐잖아. 사실은 90년까지 계속 오르다 90년에 이제 붕괴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맞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그러니까 뭐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벌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역발상 투자라고 붙여놓으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다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말할 때 판단을 올바르게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언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한 거죠.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이제 그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드래머니 얘기를 합니다. 역발상 투자는 시점을 잡아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네.
단지 그 전체적으로 역발상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준다라는 개념이지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딱 시점을 잡으시려고 한다라면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역발상 맞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드래먼이 이제 그 역발상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뭘로 봤냐면은 네 가지 지표 정도로 저평가 종목을 찾아라.
네.
그래서 그 저평가 종목을 산업별로 안배를 해서 장기 투자라. 이게 이제 프로세스거든요.
네.
그럼 네 가지 지표를 이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갖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도 대형주 이상 예를 들어갖고 전체 시장에서 그 이렇게 분위로 볼 때 한 3분위 이상 5개로 나눴을 때 그러면 시가총액이 전체 그러니까 상위에서 한 50%나 60% 정도. 이제 그러니까 좀 중대형주 위주로 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PBR이나 PER, 네. 그다음에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 그다음 배당금 비율도 있거든요. PDR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표들이 시장에서 하위, 그러니까 낮은 종목, PBR이 낮고 PER이 낮고 그런 20%에 드는 하위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어느 정도 시장 평균보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좀 낮아야 된다.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목을 찾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찾고 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종목을 찾은 뒤에 전체적으로 이게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도 빼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찾은 뒤에 산업별로 또 보라고 그랬어요. 네. 산업을 섹터를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산업별로도 안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개 산업이다. 그러면 10개 산업에서 한 15개 종목을 추려서 일정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N분의 1로. 나눠서 그 종목이 2년 내지 3년 가야만 적정 평가를 저평가된 거가 적정 평가가 된다고 했어요. 네. 10년은 8년까지도 봤어요. 8년까지. 네. 그런데 그렇게 과연 갖고 가면은 어떨까 해서 이렇게 쭉 검증한 게 이제 책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평균보다 높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른다 말입니다. 2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게 팔아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평가 주식이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빠져서 이렇게 손실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양반은 버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매 폭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예를 들어 한 10개 종목으로 이렇게 쭉 분산 투자하면은 나름대로 그게 이제 어떤 그 손실 한도 이런 부분에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기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인내라 이거죠. 인내심. 2년, 3년을 기다리 이 포트폴리오 구성해놓고 꾸준히 기다린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어닝 그 시즌이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어닝 쇼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투자가들이 여기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또 여기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이분은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를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갖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냐면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분기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 거다고 예측을 한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컨센서가 있는데 회사에서 그 나온 자료보다 실적보다 증권사들이 예측한 컨센서스가 높았어요. 이 정도는 갈 거다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실적을 냈다. 그럼 어닝 쇼크거든요. 그럼 주가가 많이 빠진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증권사 직원들이 그 예측하는 게 그건 뭐 그게 맞지 않다 이거죠. 지금까지 고래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냥 저평가 종목 사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되게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어요. 그 부분이 되게 이 책에서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은 인간이란 건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 감독님이 이제 처음에 플란다스의 개라는 영화를 찍고 그다음에 살인의 추억 찍고 뭐 마더 찍고 점점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점점 상승세를 걸어온 감독이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1만큼의 영화를 찍었다 그러면 그 다음엔 2만큼의 영화를 찍었고 3만큼의 영화를 찍었고 4만큼의 영화를 계속 상승세를 걸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번에 설국열차가 개봉할 때 5만큼의 영화를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것보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겠지라고 기대를 한다면 설국열차를 봤는데 5만큼은 안 된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상승곡선에 부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멋대로 실망해서 설국열차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 몇 만이나 들어왔나? 1000만 넘지 않나? 그러니까
관객은 이제 900만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이제 관객 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여주지. 기대하는 영화의 그런 뭐 퀄리티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영화의 이런 영화를 보여주겠지. 어떤 뭔가 여태까지 생각 못한 무언가를 보여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많이 실망한 영화 중에 작년에 개봉했던 그러니까 재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멋대로 다크나이트보다 좋은 뭔가 엄청난 것이 나올 것이다 한 다음에 다크나이트보단 못하지만 저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고 되게 별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유, 이거는 영화가 별로야 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영화는 아니지만 기대감이란 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를 받게 된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어닝 쇼크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들 멋대로 굉장히 실적을 좋은 실적을 낼 거라고 기대한 다음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아 이건 별로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닝 쇼크라고 말하지만 쇼크가 아니라 그냥 늘어난 거 조금 덜 늘어난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하지만 주가는 그 실제 기대한 것보다 덜 나온 거에 비해서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과잉.
그때 이제 과잉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해봐라라는 게 이제 드래먼의
맞습니다.
그 이 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치부인데 네. 증권회사의 가 가지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보면은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긴 하지만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주식의 회사의 실적을 예측할 때 약간 그 뻥을 좀 이렇게 좀 쳐요 사실은. 예, 낙관적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료를 읽을 때. 조금 그걸 감안해서 한 10% 20%를 빼고 얘가 이렇게 예측했으면 그냥 좀 낮게 우리에게 생각해서 그걸 감안해서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거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를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증권회사 출신도 아니고 바깥에 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제가 생각에 그럴 것 같다라고 예, 예. 예측을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있어요,
건데
있어요 분명히.
예. 뭐냐면 자 문학평론가가 예를 들면 영화평론가가 있다고 했을 때 문학평론가가 있다고 했을 때 자기가 친한 소설가가 책을 내거나 아니면 친한 영화감독이 영화를 냈을 때 까기가 쉽지 않고 차라리 얘기를 안 하면 안 했지 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실제보다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친하지 않거나 사이가 안 좋은 뭐 예를 들면 뭐 자기한테 엿을 먹인 누군가가 있다. 그럼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 애널리스트는요. 오히려 나쁘게 쓰면은 탐방도 못 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느냐 아니냐는 별개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회사를 이제 탐방을 갔는데 거기 회사의 사장이 혹은 이사가 혹은 IR 담당자가 자기 첫사랑을 뺏어간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좋게 쓰겠냐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를 엿을 먹이고 싶은데 IR 담당자가 내 첫사랑을 뺏어간 놈이야. 그럼 멋대로 막 최악으로 쓰는 거죠. 이 회사는 가망이 없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고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IR 담당자를 찾아가잖아요. 애널리스트가. 네. 그러면은 그 자기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올해 우리 실적은 이렇게 예상이 된다 얘기하면은 그대로 또 받아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설득력 있게 나름대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게 하나 목표치일 뿐이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나와보면은 그 목표치보다 못하잖아요. 어떤 회사가 목표치를 좀 낮게 해가지고 이번에 LG 생활건강이 사실 주가가 폭락 한번 했거든요.
네.
하루에 한 5% 이상 빠진 적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LG 생활건강이 보수적으로 회사에서 컨센서스를 발표한 거야. 우리 회사는 올해 얼마 정도 성장할 거다는데 그 성장률이 애널리스트나 시장에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낮게. 근데 LG 생활건강은 그렇게 낮게 해놓고 목표치를 추가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괜히 뻥튀기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우리 한계는 이 정도다. 근데 여기도 좀 더 잘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그걸 악재로 받아놓고 폭락했거든요. 이런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LG 생활건강이 우리는 한 20% 성장할 거다. 이렇게 목표치를 크게 예상을 한다. 이렇게 해놔갖고 실제로는 5%만 성장했다. 이거는 오히려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20% 성장할 거다 하고 한 15%나 10%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좀 약간 고지고대로 좀 받아들이는
네.
그걸 깎아서 해야 되는데
네.
또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뻥튀기가 해서 이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치.
그거를 감안해서 레포트를 읽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드래몬이 그 비판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그 장래 실적을 예측할 때
네.
과거 대비 선형 그 선형적으로 몇 프로 더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네. 하게 되는 거고 네. 그것도 또 두리뭉실하게 해서 회사에서는 좀 나아질 겁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또 어떻게 도식화해서 네. 하는 부분들인데 그 휴대폰 장비 업체들 몇몇이 주가가 좀 폭락한 이유들 3, 4분기에 보면 매출이 안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장비 업체들 네. 중에서 보면. 근데
하이비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매출이 폭락했죠.
과거 대비해서 계속 회사는 몇 프로 이상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네. 매출이 아예 안 일어나면서 그 이익도 안 나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드레머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실적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은 네.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네. 애널리스트 말을 새겨서 들어라라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서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드레먼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역발상 투자고 저퍼를 사라고 하기 때문에 네. 가치 투자자로 보거든요. 네. 가치 투자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런데 드레먼이 가치 투자자를 까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 회사의 가치가 네. 시장의 주가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사갖고 있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평가됐다는 게 물론 과거의 어떤 펄을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저평가다 고평가다 쓰는 부분은 네. 앞으로 1년 후에 그 실적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펄을 할애하는 거거든요. 네. 주가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퍼가 20인데 올해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야. 네, 네. 그러면 이게 15나 10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질 애정. 네. 응? 그렇게 해서 올해 실적이 많이 날 걸 예상하고 저퍼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자료를 보면은. 네. 그러면 드레머는 이건 쓰잘데기 없다 이거죠. 왜 네. 그러냐면은 예측치 자체가 틀리다 이거예요. 네. 예측치 자체가. 그래서 네. 이거는 예측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가치 투자를 성장주에 대한 가치 투자 특히나 드레머니 까는 게 성장주에 대한 가치 투자는 상당히 믿기 어렵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뭐 아예 이 양반은 그건 쓰레기다. 그렇죠. 응,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좀 그러니까 역발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발상에 대해서 얘기를 저 해드리게 되는 걸 신경 쓰게 되는데 또 이렇습니다. 아까 LG 생활건강 얘기를 하셨는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보수적으로 발표해서 주가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주가를 떨어뜨릴 필요가 회사 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회장님이 계신데 회장님이 이제 아들한테 주식을 물려줘야 돼요.
증여를.
그러면 주식을 물려줘야 되면 주가가 쌀수록 내야 되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떨어뜨려가지고 물려주는 편이 좋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예측치 멋대로 낮게 내면 떨어질 거 알잖아요. 그럼 떨어지도록 낸 다음에 다시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상을 해야 될 건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늘 실적이 잘 나오던 회사가 갑자기 회사에서 실적을 보수적으로 냈을 때는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도로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의도로 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실적을 낼 때는 보수적으로 내는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는 실제보다 높게 내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목표치라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1초를 그렇죠. 뛸 수 있는 사람이 10.5초에 뛰겠다고 그러지 11.5초에 뛰겠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상향적으로도 목표를 낼 수밖에 없는데 목표를 하향해서 냈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뭘까? 우리가 모르는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역발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실적을 냈을 때는 이걸 왜 보수적으로 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을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세를 덜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 실제로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모 회사 화학회사인데 네. 그... 회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기업 내용은 좋은데 거래도 많은데 주가가 자꾸 누르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부분 보이거든요.
네.
안 올라갑니다. 근데 증여 시점까지가 있어요.
네.
그 증여 시점이 딱 지나자마자 주가가 폭발해 갖고 두 배를 가는 걸 내가 네, 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이피디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이제 하나씩 있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가 내가 기존에 받아들이던 정보, 기존에 보통 접하던 정보하고 다르게 다른 정보가 온다. 그럼 그거는 노이즈가 끼어 있는 거거든요. 무언가.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가 다른 정보가 오는 이유는 노이즈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의 정체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드래몬이 얘기한 역발상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사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갖고 가면서 평균적으로 10개 종목을 분산해서 하는 드래몬 방식의 역발상 투자는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가치 있는 저평가 주식, 저퍼주 네. 중에서도 저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분명히 저평가는 맞아요.
네.
의형이나 실적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퍼가 낮은 시장 평균이 네. 10인데 한 6 정도 된다.
네.
그런데 그 주식이 이익이 분기 이익이나 이런 게 꾸준히 늘고 있다.
네.
그런 주식은 제 경험으로 봐서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인내심 있게 한 6개월에서 1년을 한번 기다려보자고 사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영감을 좀 얻어도 충분히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투자했던 기업이 어디가 있었냐면 무학이라고 소주 만드는 회사 기업을 한 4년 5년쯤 전에 투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무학이 연평균 그 매출 성장률이 한 15% 정도 됐고
견조한 거네.
네. 15% 정도 됐고
이익률도 원래, 좋았잖아요.
네네. 뭐 영업이익률도 충분히 났는데 울산 지역에서만 팔다가 부산 지역에서까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던 시점인 거죠. 대선 주조를 이제 누르고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퍼가 4.5 뭐 이 정도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지고 있던 자산이 이제 손실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손실이 많이 났었는데 그거는 환율이 회복이 되면서 회복이 될 게 거의 가시적으로 확실해 있는 상황이지만 장부상으로는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당시에 3천 몇백 원인가 4천 원, 그러니까 4,400원하고 3,600원 사이에 주식을 사모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될 게 확실한 상황이고 충분히 퍼도 낮은 상황이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이고
기업의 기본적인
네네.
내용이 틀린 저기 안 좋아진 게 아니고
네네.
일시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건데 그거조차도 사실 지금 현재 장부상으로는 손해가 나 있지만 이미 환율이 가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1,800원 뭐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1,500원 넘어갈 때 환율을 기준으로 손해가 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1,100원 1,200원으로 자리 잡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때 손실 났던 거 다 회복했고 그다음에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때 뭐 3천 몇백 원에서 한 7천 원 정도에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남겨뒀다가 만 원대 넘으면서 팔았었는데 물론 실수했죠. 지금까지 갖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아, 무학은 22시 클럽이고 또 지금 수도권 진출이 15년에 예상이 돼 있고 해서 전망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못했던 부분을 계속 생각하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어떤 정보가 왔을 때 내가 이 정보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은가라는 얘기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드래몬의 투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래몬이 그 몇 가지 이제 실천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보유기간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창산 문제인데
네.
그럼 주식을 그러면 이렇게 역발상해서 저평가 주식을 사서 그럼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에서 3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네.
그러면은 저평가 주식이 적정평가 그러니까 고평가가 아니에요.
네.
드래몬은 적정 퍼를 예상을 하고 그 적정 평가가 갔을 때 주식을 팔아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 그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2.5년에서 3년이 되면은 되게 저평가가 해소되더라. 그러니까 2.5년 3년은 너네들도 사가지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은
빠져나와야 된다. 네,
바로 빠져나오라 네. 이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는 당연히 좀 팔아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교체 매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하나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 종목을 해야지 한 종목을 사놓고 또 돈이 들어와 더 넣어갖고 더 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종목 수를 어느 정도는 한정을 시켜라 이런 부분도 어떤 그 드래몬한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라고 해서 저평가된 것들을 사는 건 맞지만 그 기업의 이익이 훼손이 되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내가 좋다라고 해도 남들이 2, 3년 동안 계속 안 쳐다본다라면
네.
그때는 빠져나와라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늘 주식 투자는 상식의 싸움이죠. 네.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버텨야 돼 뭐 올라올 거야 뭐 이렇게 보면 그건 좀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네. 저퍼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저퍼주가 계속 저퍼로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드래몬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산업별로 해갖고 나눠서 이렇게 샀다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계속 저퍼주로 있는 주식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성장성에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네. 사양산업이라든지 네. 뭐 이익률이 좀 낮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낮으면서 저퍼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회사들은 배제를 해야 돼요. 네. 네, 충분히.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증권사에서 네. 이 역발상 투자로 그럼 한번 주식을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약간 엄격하게 적용을 해보니까 네. 별로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네. 특히 엄격하게 한다면은 아마 드래머의 여기 책에 나오는 대로 찾으면 한 10개 종목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엄격하고 조금 이제 감안을 해서 네. 조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얘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 드래머의 투자의 핵심 네. 네. 최창영님 우선 말씀해 주시죠.
예, 역발상 투자는 그 장기 보유하는 가치 투자의 개념이고요.
네.
이런 것들 기업들을 이제 앞서 얘기한 정말 우량 종목을 찾는 그러한 다섯 가지 원칙을 통해서 시장이 과잉 반응으로 보여서 그 종목이 소외됐을 때 네.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연결고리는 심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심리를 지킨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렇게 발굴한 종목들을 그 일시적인 변동을 무시하고 장기 투자한다라면 분명히 시장을 이기면 다른 투자법보다는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드래몬의 그 역발상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그 실행을 못할지라도 몇 가지 그 드래몬이 주는 그런 어떤 교훈 같은 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먼저 예측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증권사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예측을 하면서 약간 부풀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읽을 때 조심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점 선택 위주의 기술적 분석. 네. 너무 지나치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네. 그 부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많이 올라갔던 건 빠지고 또 많이 빠진 건 오르잖아요. 그건 네. 이제 평균 휴지의 법칙이라는 건
네.
거기에 이제 부합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네.
너무 지나치게 오르면은 이제 좀 이 정도 수익에서 트레이닝 스탑을 해야지.
네.
그다음 또 우량주가 지나치게 빠지면은 그냥 네. 평심하게
네.
너무 빠졌네. 근데 실적을 한번 볼까? 실적이 그런 대로 유지되고 또 나름대로 성장하는데 왜 빠지지? 그럼 좀 사줄까?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런 어떤 평균 회귀 수익 평균 수익률이 회귀한다. 이 부분을 네. 좀 믿으라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업별로 10개 종목을 분산 투자.
네.
좀 주변에 이렇게 카페에서도 보면 너무 지나치게 한 종목이 좋다는 어떤 필이 꽂히면
네.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이 약간 횟가닥 하면은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어떤 분산 투자 산업별로 특히나 또 종목을 좀 늘리고 그런 부분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네.
과민 반응을 했다가는
네.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판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네.
아 이게 실적이 굉장히 나왔다면 그게 결국은 서프라이즈 나온 거를 1년 후에 보면은 항상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다음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막 거기다 대고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그 주식을 보면 항상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을 하고 좀 좀 투자에 적정한 네. 응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드래몬의 어떤 핵심 중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좀 중장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2년에서 진득하게 좀 기다리는 2년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나름대로 이 책을 읽는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데이빗 드래몬의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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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반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갈 때도 있지만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 지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식 투자, 소신을 지키고 계신가요? 공든 주식의 문을 열자 16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